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늘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전통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니 여러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면 그는 자기의 머리 곧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면 그 여자는 자기의 머리 곧 자기 남편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밀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든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다가 천사들도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제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덮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내리려는 지시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계속하여 칭찬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모임에 나눔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이 소문의 일부는 사실일 것이라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무리지어 나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가르침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나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하여라.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그들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포도주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로 맺어 시작되는 새 언약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마셔라. 그러니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두루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적절치 못하게 주의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본 다음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주님의 몸이 뜻하는 것을 모르는 채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병든 사람과 몸이 약한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살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주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한자리에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정말로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하 제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네 사람들인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것들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의 문안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에 대한 예우를 당부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것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교우들의 자세와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알아주라고 격려합니다.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 진리를 흔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스승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네 종파 중에 손꼽히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서 가르치는 역할을 다시 할 것을 부탁했지만 갈 뜻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볼로보다는 어리고 연약하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은 디모데는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바울 사도의 파견을 받아 충실히 맡은 임무를 감당한 것들을 성경의 바울의 서신들에서 들어보는 바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이런 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살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교훈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오래된 성도로 바울과 교회를 오가며 헌신하는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과 여기 거론되는 이름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교회는 힘을 얻고 소성하게 되며 격려를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순종하고 알아주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면서 누구보다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 칭송받고 있는 일꾼이었음을 바울의 편지마다 읽게 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로마서 16장 21절이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사역자였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조금은 유약한 약골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디모데를 자신이 고린도에 가기에 앞서 먼저 보내놓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모데는 마케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로 갔고 이 편지는 곧장 고린도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다소의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당부하는 권면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10절 중간에 사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미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가 있었고 또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행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성령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해주는 소까지 뒤집어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하고 충실한 영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어린 디모데를 보내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래서 너희는 조심하여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게바, 아볼로, 바울과 같은 분파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보내진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지 보증이 되지 않은 가운데 바울은 여러 문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안타까웠던 것을 느낍니다.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0절 하반절인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에 대한 태도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11절 했는데 멸시하지 말고 엑스데네오라는 그리스어인데 경멸적으로 대우하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든지 떠나든지 평안한 가운데 일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진실치 못하면서 협박하고 큰소리치는 이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쓰시는 진실한 종을 무시하는 것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2절인데 이 12절의 아볼로에 대하여는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7장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16장 1절에 연보에 관하여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정식으로 바울에게 아볼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12절 중간인데 아마 아볼로도 자신이 고린도에 갔을 때 있을 수 있는 분파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거절했을 것이고 바울은 강제로 그를 가게 하거나 머무르게 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고 가는 것은 강제이거나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역시 바울 사도는 아볼로의 선택에 맡김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고감의 문제가 덕스러워야 하고 인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16절 말씀 중심으로 존경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강한 신앙적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네 가지 정도로 진행형입니다. 첫째는 깨어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다, 주의하다, 지켜보다, 망보다 그런 의미의 그레고리우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했는데 스테코, 서있다, 참다, 견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남자답게 했는데 아네르라는 그리스어가 쓰였고 남편이나 대장부를 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절 14절인데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15절에 대개 오래된 신앙인이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알 정도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당부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여 알아줄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말한 같은 사람입니다. 온 것을 기뻐하노니 오는 것 자체가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와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했는데 부족한 것, 휘스테레마, 재산의 또는 믿음의 교훈, 사랑의 나눔에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빈곤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충고와 사랑을 대신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를 향한 고린도 교우들의 애정을 전해줘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우들과 떨어져 걱정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바울의 걱정으로 텅 빈 마음을 채워준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18절 상반절인데 사람 사이를 시원케 해주는 중보자 마치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참으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평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로에게 상대를 좋지 않게 말함으로써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응도 반드시 하나님께 받을 것이므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앞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18절 하반절인데 교회에서 알아줘야 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시원케 해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화평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아시고 교회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2장 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훈계의 문제를 자식이 아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사람은 배우면서 큽니다.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혼자서 성숙한 지식을 갖추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에 필요한 지식은 밤을 새워 공부해서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름길 없는 인생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자녀에게 부모는 적절한 가르침을 적절한 방법으로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결론을 대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훈계라는 말과 징계라는 말을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책망하는 것, 꾸짖는 것, 실책하는 것 이런 강력하고 부정적인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훈계 중에서도 강력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징계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받아야 마땅한 징계를 싫어하는 것은 생각 없는 짐승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짐승과 같다는 표현은 배우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면서 딴 길로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노새같이 하나님의 길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재갈과 굴레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단속해 주시면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단계마저 넘어서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장 1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기로 하고 이제 잠언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네, 선하다는 표현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에게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잠언의 경우에는 주로 선한 마음과 행실이 몸에 밴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처럼 좋은 사람, 좋은 물건, 좋은 조치, 좋은 상태 등을 나타낼 때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잠언 12장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비보다 의인과 악인의 대비가 더 자주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롤랜드 머피가 WBC 주석에서 잘 설명해 놓았듯이 이 두 부류의 성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솔로몬과 여러 학자들이 1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교훈을 잠언 전문가들의 설명을 참고하면서 검토해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폭을 넓혀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누리는 은총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하게 살면서 받는 은총은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선함을 넘어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 금식과 명상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의 틀 안에서 정확히 내용을 이해해야 돼 2차적으로는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의 심장으로 그 메시지를 소화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구약성경 잠언 12장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절 하반절에서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죄란 죄가 있다고 선언됨을 뜻합니다.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악인의 삶이 덧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악을 꾀한다는 표현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꾀한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악한 일에 가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악을 꾀하는 자의 범죄에 속하게 될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12장 1절 하반절 말씀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가 솔로몬과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폭을 다시 한번 넓혀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가운데는 처음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은 처음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곱씹어 볼수록 정말 그렇구나 하고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밝히 알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은혜도 크게 누리지만 책임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간절함, 심령의 가난함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구약성경 잠언 12장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금 보니까 개역 개정판에도 오타가 있었군요. 여기서 악으로서라고 된 부분은 악으로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악한 행실을 바탕으로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든든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의로운 행실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이들 가운데 생계 문제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일자리를 안정시켜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사탄의 간악한 계략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에게 먼저 다가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더해진 아버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구주이자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